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강치어다 하매 룻이 가서 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룻기는 전체적으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인데 1장은 무대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왜 연극을 보면은 장면 장면 있잖아요. 뒤에 배경을 만들고 무대를 만들잖아요. 룻기의 1장은 배경이 어딘가 어디겠어요? 모압하고 베들렘. 그러면 모압 성도 지어야 되고 베들렘 성도 지어야 되니까 누가 그걸 만들겠어요? 베들렘 성. 뭐 이 룻기의 1장의 배경은 길입니다. 길. 베들렘을 떠났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모압에 사는 건 우리 전혀 몰라요. 그냥 사람이 죽었다,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또 역시 떠나서 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룻기의 일장은 길의 이야기들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길, 모압을 떠나는 길.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가 두 자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너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길까지 거기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 일장은 길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인생은 길을 잘 선택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이 룻기 1장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이고 2장은 배경이 어딘가 하면 어디에서 2장은 보리밭, 밭이다. 들이. 보리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봉금주사님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리밭에서. 우리 시골에서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보리밭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예. 이, 여러분, 우리 룻기 2장은 이제 밭에서 일어난, 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 3장에 가면 무대가 또 바뀌었지. 지금 2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가 다 익어서 지금 보리를 잘라내는, 추수하는 그 들판을 상상하시면서 룻기 2장을 읽는 거지, 배경을. 자, 눈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감고, 보리밭이 쫙 깔려있는 베들레헴의 들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보리가 막 익었는데, 그걸 지금 들판을 나서로 베는 사람들이 쫙 배워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밀밭이 있는데, 밀은 아직도 밭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 무대예요. 거기에서 룻이라는 여인도 나타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거기서 일이 일어나는 거고 대화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장은 배경이 어떤지 아세요? 마당이에요. 마당. 무슨 마당이냐면 보리를 잘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작 마당이 3장이에요. 타작을 하는데 이 타작 마당에 타작을 하면은 베어놓은 이 보리단을 어떻게 하죠? 세워놓죠. 세워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병택 좀 시골에 그걸 기억나죠? 볕단자로 바로 그 안에서 보아스하고 누가? 룻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3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장 마당에서 일어나는 게 3장.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장은 어디가 무대냐면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 그러니까 성문인데 베들레헴 성을 들어가고 나오는 그 성문인데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재판이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성문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자칫 판사가 재판을 내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4장이에요. 그리고 룻기는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2장이니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보리밭.
예, 아, 보리밭. 자, 보리밭을 전부 상상하시면서 탁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베들레헴이 지금 보리가 무르익어가지고 추수를 할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하고 룻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정말 돌아오죠. 그리고 베들레헴 성에 들어왔을 때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어디서 진짜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지 같은 정말 한 노파와 그리고 이 외국 여자 하나 딱 둘이 타러 왔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고 이가 누구냐?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전부 다 놀란 거야. 충격과. 그리고 조금은 비아냥거린 거야. 어쩌면 조금 멸시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엮여져서 베들레헴 성이 시끄럽게 요동을 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기 때문에. 10년의 모압 이국 삶을 살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도 이 돌아오는 순간에 외쳤던 이 나오미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우리가 나가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서 쳐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는 벌을 받아서 내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압 며느리 데리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가 뭐예요? 부르지 마라. 선물. 예.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라 그랬죠?
기쁨.
이제 기쁨이라 말하지 말고 슬픔이라 불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처절하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오면서 비어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지난번 우리 1장에서의 전체적인 무대. 그리고 보리밭이 있고 그런 두 여인이 어디서 살까요? 집이 있을까요? 어디서 살까요? 저? 10년 동안 단대 갔다 왔는데 살 곳이 어딘지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판에서 살지 않겠나 아니면 어디 운막 이런 데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두 사람이 오는 것이죠. 자, 비어들어온 두 여인. 나오미는 자기가 비어들어왔다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룻이 더 비어들어온 것이에요. 자기 가족과 자기 지역, 그 다음에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그 모압 땅의 신, 자기 고향 땅, 모든 것을 버리고 어쩌면 이 룻이라는 젊은 여인이 자기를 일생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그런 한 남자를 따라가는 것, 이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쩌면 내가 부양을 해야 될 보잘것없는 과부된 늙은 어머니 나오미를 의지하면서 지금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이 장은 드디어 역사를 시작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 보리가 추수할 시기가 되었고 그들이 도착한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 여기에다 축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광경 속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장은 이 사람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도대체 나오미와 룻의 이 베들레헴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그 2장 1절의 말씀이 느닷없이 갑자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다. 아니 지금 나오미가 룻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 저자는 쓰질 않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전혀 엉뚱한 사람인 하나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장 1절에 갑자기 보아스는 누굽니까?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거 왜 이런가 이거 채널 잘못 돌렸구나 그걸로 돌려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보아스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직도 출연하지도 않고 등장하지도 않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나레이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우선 첫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친척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친척이 아니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멜렉 남편의 친척이라는 얘기는 이제 장차 본래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죽으면 이걸 뭐라고 했죠? 계대 결혼이라서 세대를 이어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데 엘리멜렉 나오미가 아닌 남편의 친척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겠구나. 그럼 누가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오미를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 루스에게는 뭔가가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얘기를 나가니까 아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외롭게 살아가는 그냥 버려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나풀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아직 스토리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예요? 이 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하고 아주 힘이 센, 그 일반적으로 쓰면 전쟁의 용사다 이런 말이에요.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사기에서 유력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거기에서 똑같은 단어를. 근데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뜻은 뭔가 동네 유지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 동네에서 유지로 살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친척인데 이 사람이 동네 유지, 돈도 많고 사람이 그 다음에 아주 인품도 좋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돈이 많다. 재력적으로 풍부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이 보잘것없는 두 과부에 대해서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친척이면서 이 사람이 인품도 좋고 또 돈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뭔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죠. 바로 이 룻기 2장은 그런 기대를 독자들에게 이 관객들에게 던져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보아스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는 여호와의 힘, 이런 말이에요. 원래 힘 강하다, 능력 있는 자, 믿을 만한 그런 아주 힘센 자라는 이런 말인데, 이 보아스란 사람은 여기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는 뭐 더 이상 등장도 안 하죠.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상에 가보면, 7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크게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의 하나 이름이 보아스 또 하나는 야긴이라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는 그런 것이 이제 후대에 가서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여기에 등장하는데 보아스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자기네들의 이 미드라슈라고 하는 이 유전된 전승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보아스는 사사기 시대에 유명했던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와 같은 인물일 것이다 하고 자기네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입산은 사사기 13장인가 12장인가에 나오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아마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유대인들은 해요. 공부를 할 때.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없으니까 절대 추측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 말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일이 나중에 3장 11절에 가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부를 때 현숙한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그 말이 바로 이 하일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유력한 사람이고 또 보아스가 이 룻을 부를 때에 하일이라고 동일한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선남선녀가 잘 만났다는 이런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자 1절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을 봅니다. 뭔가 가능성이 드디어 이들의 그냥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2장의 2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같이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 나라 더 이상을 죽게 나이다. 나오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나라 살려라 하나이다.
네. 드디어 여기서 2장에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 이야기의 주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 나오미가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르라 부르라 하는 모든 이야기로 나오미가 주주를 이루었는데 2장을 보면서 드디어 모압 여인 룻이 이야기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야기가 이제 주인공이 조금 바뀌는 듯해요. 물론 룻기는 지금도 싸웁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이냐 룻이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우리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정하자고요. 누가 더 주인공일까.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잘 이거 판가름 하기 힘들데 룻 지금 1장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틀림없이. 자 2장에 드디어 주인공은 룻이 네, 모함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이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룻이라고 그러진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걸 잊어버리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 여인이 무슨 뭐 유다 지방에서 잘 자라는 유다 지파의 요조숙녀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나오미를 도와서 봉양하고 효도하는 이 여인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에서 이방 여자고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롯의 후예들인 그 모압 여인이라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압 여인, 모압 여인 이것을 머릿속에 우리가 보리밭하고 지금 모압 여인을 기록해야 돼요. 모압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을 떠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와가지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인데 그 옛날 3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성내에서 모압 여인이 하나 들어와 있을 때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훌륭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지가 되어서 둘이 들어온 것을 그것을 보면서 베들레헴 성주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모압 여인이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는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뭘 하러 간다고요? 밭에 가겠습니다. 밭에 가서 뭘 한다고요? 이삭을 죽겠습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드디어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어머니 제가 동냥 좀 뭐 하러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일할 사람은 없죠. 그럼 둘이 뭐 하겠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가서 밥을 얻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마침 이게 추수 때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을 죽는다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이삭 그 뭐 줄 서서 좀 장사가 되려나 뭐 좀 수입이 있으려나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밭에 이삭을 죽으러 갔다 이러면 금방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이나 또는 23장 또 신명기 24장 이런 데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율법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도덕법이 있어요. 밭에 추수를 할 때 보리든 뭐 아니면 포도나무에 포도밭이든 감람나무 밭에 감람나무 이 과수원이든 어쨌든 좋아요. 보리밭이든 밀밭이든 추수를 할 때 추수를 베면서 모퉁이 끝에 있는 것은 자르질 않아요. 왜? 바로 이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에게 그 다음에 외국 이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과부, 고아들 그 다음에 이런 거림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밭이 네모밭에 이 모퉁이에 있는 것 밭, 모퉁이에 있는 것 자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이 주사 가져오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베어도 베다가 보면 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것을 주스면 안 돼. 너희들은 절대 죽지 마라.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죽도록 해라 해서 자르다가 좀 떨어져도 죽질 않아요. 그 뭐 우리 이정훈 집사님처럼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이거 왜 안 주세요 했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절대 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남겨둬요. 그리고 단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단이 이제 많잖아요. 그럼 단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하나가 툭 한 단이 떨어졌어. 그러면 아이고 이거 떨어졌구나 그걸 다시 와서 가져가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럼 그 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 어이씨, 그럼 들고 갈 때 잘 들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레위기나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율법에서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동족이라는 거죠. 같이 사는 것이에요. 절대 싹쓸이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루스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루스 신앙이 그만큼 좋았다는, 모세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삭을 죽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친구를 금방 알아보겠죠. 누구겠어요?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거지들이겠죠. 그래도 추수하는 사람 뒤를 쭉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알죠. 아, 저 거지가 왔구나. 저 과부가 왔구나. 나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겨두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추수로 나간다 했는데 문제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지켜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라가지고 있는 것도 남의 것도 뺏어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을 그래서 넣는 거예요. 혹시 좋은 사람 만나서 혹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그런 좋은 밭에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이삭을 주서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 룻은 성경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딱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죠? 딸아, 내 딸아, 가거라. 허락을 했죠. 그럼 이삭 주소가 안 돼. 그냥 가면 되지. 뭐 엄마한테, 어머니, 시어머니 허락받아야 됩니까? 이런 데서 이 룻의 신앙과 효심이 드러납니다. 매우 분명한 태도. 이거 참 모함적인 것 같지 않아요? 어딘지 모르게 우리 한국 여인 같은, 한국 남자들 같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처음에 이거 읽을 때, 룻은 모압에서 온 외국 여자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과부인 걸 다 아니까 나오미가 그래, 아이고 야야 가자 같이 하고 손잡고 나는 밭에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밭에 나가는 건 누구만 나가요? 룻만 나가요. 나오미는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왜 안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몸이 안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 이야기는 없지만 절대 뭐 정상적이라면 나가겠죠. 근데 몸이 좀 안 좋거나 하여튼 나이가 들었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조차도 힘들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이 룻이나 나오미가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죠.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여기 살던 엘리멜렉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밭도 있고 모든 것이 있었던 사람이 아들 둘 가지고 정말 똑똑하게 훌륭한 집안에서 제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나오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엘리멜렉 아니에요. 제대로 살았는데 10년 만에 쪽박차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오미가 들어왔는데 그 나오미가 수건등류 메고 추리하게 떨어진 옷 고무신 신고 이러면서 고무신도 없죠. 30년대는. 그리고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룻이 말렸을 거예요. 어머니 갔다 오겠습니까? 이 얘기는 둘 사이에 뭔 얘기가 있었겠죠. 어머니는 계시고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망신을 당하면 저는 죽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15살에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공양할 테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훌륭하죠. 진짜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원금집사님만 바로 이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건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밭을 딱 나갔어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드디어 밭에 나갔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냥을 따라 밭에서 사셨는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룻이 갔어요. 거기 가서 여기서 베는 자라는 말을 추수하는 자에 나서 이제 베는 거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을 따라로 어떻게 되죠? 추수꾼을 따라서 지금 갑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밭에서 앞에서 그 사람이 막 자르다가 보면 툭 떨어지면 얼른 죽고 2장 요 뒤에 가보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애들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과들이 있었다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상당히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권고해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6절 말씀에 의해서 이제 흉년이 좀 나아지는 거니까 그 사이에 이런 과부나 거지들이 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오미만 죽는 게 아니라 즉 추수를 하는 사람이 요즘처럼 뭐 트랙터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뭘 하죠? 그건 뭐 낫이나 이런 걸로 자르겠죠. 그럼 일꾼들이 지금 추수 때니까 동네 사람들이 공동체니까 큰 밭에서 아마 경계가 돼서 여기는 누구 밭, 여기는 이정근 집사님 밭, 여기는 우리 밭, 여기는 뭐 보아스 밭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그 밭을 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 이삭을 줍는 애들은 과들은 지금 과부들은 따라가면서 떨어지면 서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뭐 바구니 들고서 이렇게 죽으니까 지금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죠. 그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무슨 뭐 누구 받치면 어때요? 다행히 오늘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밑에서 죽게만 해주고만 해도 고마우니까 쭉 있겠죠. 그런데 이 동네 배는 추수꾼들이 남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젊은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지고 과부고 이런 걸 뻔히 알잖아요. 왜냐하면 추수로 오는 사람은 신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2장 요 뒷자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뭔가 그런데 그 챙피를 못 쓰고 죽고 있어요. 그리고 죽다 가다가 보니까 어디 가게 됐다? 어느 밭으로? 자 이래가지고 우리 최우성 집사님의 밭까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간 데가 누구네? 보아스네 맞죠. 그것을 지금 이 루스는 알지 못해요. 다음에도 아무도 모르는데 잔지 이 저자만 드디어 루시 보아스 밭에 들어갔구나 하는 거지. 지금 기록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지? 근데 여기 3장에 보니까 드디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 들어갔더라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인데 여기 룻기에서는 놀랍게도 우연이라는 말, 이 뒤에도 가면 또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연이는 뭐예요? 하나님 공교롭게도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2장에서 이 룻기에서 룻기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굉장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이거 잘못 썼구나. 우연은 무슨 우연이야. 지금 뭔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다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전혀 니네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말든지 우연히 거기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도의 아주 이 반어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제 이 저자가 여기서 이렇게 쓰려면 그 다음에 보아스나 루치나 이 삶을 앞으로 연결해 나가려면 이건 우연이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떠난 것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러 가는 것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드디어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인데도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야 이게 우연이냐? 야 이게 우연이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 이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평범한 우리들 사실 룻기는 위대한 영웅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사기 시대에 그냥 베들레헴 시골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룻기의 이 밑바닥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족과 이 사람을 지켜보고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터치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길 원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발 깨달아라. 너희들이 제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구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당연히 섭리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성실하지 못하거나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루시 안 나오고 아유 거짓인데 뭐 난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어디 갖다 주겠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랬으면은 보아스한테 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를 보아스 파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이끌어간다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만 그 사람은 함부로 일을 안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크리스찬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충하자, 남의 일 대충하자, 이건 뭐 눈가림으로 하자, 아 오늘 귀찮으면 내가 딴 데 가서,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바로 사용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는 거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통합니다. 저를 통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도 뭐 하나의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척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식당에 앉아도 팁을 한번 주거나 뭐 음식을 먹어도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아, 맛이 없네.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돌아서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아이고 그 어느 교회야? 그 예수 상명교회 그 교회 목사는 아주 웃기는 짜장면이더라. 이런 소리 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게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이래요? 그건 예수를 들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의식, 대통령의 딸, 아들만 돼도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손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석상에 들어갔어요. 그 보석을 이렇게 고르는데, 뭐, 여기, 금이며 다이아몬드며 막 부쩍부쩍 하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한참 이렇게 고르다가 보는데 저쪽 가운데 아주 그것도 가운데 좋은 데에다가 보석같이 하는 시큰들한건 좀 전혀 보석같이 않은 그 돌덩이 같은 것을 하나 놔뒀어요. 그러니까 보석인데도 왜 보석집에 이런 게 있을까 하고 이 사람이 이런 건 뭐하러 여기다 넣어뒀습니까? 이거는 보석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씩 웃으면 사는 말이에요. 손님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하고는 그 돌덩이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리고 손을 쏙쏙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너무 찬란한 빛이 나면서 이것이 보석이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오팔이라고 해요. 그 보석이 오팔이에요.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그냥 놔두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체온이나 기온이 조금 달라지고 기온이 변화되면 그때서부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주인 만나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을 이 사람 주인만 가장 비싸요. 그 중에서.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팔 같은 존재예요.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누구 손에?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팔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룻기에서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들 오팔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생명교회 성도 하나님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불신한 한 여인이 이제 드디어 이삭을 주고 나갑니다. 그 이삭을 주러 따라다닙니다. 사실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낭만이 어디 있고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밀레의 저녁종처럼 밭주인이 다 일을 하고 저녁종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10여 년 낯선 땅에 살다가 돌아왔어. 의지할 것 없이 몸 하나 부탁한 장소 없이 집 하나 없이 그냥 거지로 사는 여인들이에요. 그 여자가 이제 먹고 살려고 생존 때문에 정말 과부나 부하들이 하는 그 이삭 줄기를 지금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일어나는 역사는 정말 오팔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루스의 아름다운 심성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믿음 그리고 자신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굳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루스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이제 2장 이후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정말 우리 자신이 비춰보면서 나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지 않는가 나는 얼마나 무책임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나를 높여놓고 무게를 쟀을 때 둘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 성도의 놀라운 그 신분 고귀함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주님 저는 가슴에 주님을 품고 삽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